성능 자체가 제미나이 3.0 프로 모델이 챗GPT의 30만 원짜리 모델을 성능을 제꼈어요. 그래서 이미 그 성능 격차가 엄청나게 심한 상황에서 지금 3.0 플래시 모델이 나오면 이 플래시 모델은 이미 그 제미나이 2.5 프로 모델을 초월한 성능과 비용 효율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2.5 때 우리가 3만 원씩 내고 쓰던 그 성능을 지금은 무료로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플래시 모델에서 이미 제미나이 3만 원짜리 3.0 프로 모델은 OpenAI의 가장 비싼 30만 원짜리 모델을 제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는 유료 구독자들 뿐만 아니라 챗GPT를 무료로 쓰고 있는 구독자들조차 3.0 플래시를 이용을 하면 더 이상 챗GPT를 쓸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자, 오늘은 연수루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러분 그 연수루님은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나와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날 연수루님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연수루라고 하기가 좀 그런 게 김연수 작가, 베스트셀러 네. 작가님이 되신 거죠? 요즘에 첫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럴게요. 감사하게도.
네. 어때요? 반응이?
주변 분들도 많이 확실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도 하고 또 이번 지난번에 올라온 영상에서도 되게 많은 분들이
그쵸.
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본소득과 노동소득 얘기를 하시면서 또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맞아요.
네, 근데 진짜로 좀 이제 미국 주식 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많이 담았으니까 계속 네.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두껍습니다.
네.
한 500페이지니까 돈값을 합니다. 게다가 제가 그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랑 좀 인상적이었던 게 지금 오늘 아침에 1998년에 출간된 책을 잠깐 읽고 있었거든요.
네.
고릴라 게임이라는 책인데
네네.
그 책을 읽다 보니까 거기 딱 이런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투자해야 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98년에도요?
네, 와.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현상은 네. 앞으로 계속되는 현상일 것 같다.
그래서 그러네요.
투자는 그냥 오늘 하루아침에 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매일매일 고민하고 매주 고민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연수루님과 함께하는 시간의 코너를 쇼미더 연수루라고
네.
정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쇼미더 연수루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자, 이번 주는 시작을 해볼까요? 아, 근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네.
위크 49 이렇게 보니까
네.
매주 이걸 하시는가 봐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매주 원래는 뭐 고객분들 대상으로 좀 위클리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고 또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 환경에서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정리를 해드리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조금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 만한 내용들을 골라가지고 이제 매주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위크 49라 적은 거는 지난주 이제 49번째 그 주를 지난주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적어놨고
네.
반격이라고 제가 원래 주마다 또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또 반격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일단은 먼저 시장을 짤막하게 소개를 드리고 넘어갈 거예요. 시장이 지난주에 어땠는지 보시면 아이고 네. 지난주에 시장은 S&P 500 같은 경우에는 0.3% 나스닥 0.9% 올라서 좀 그냥 소폭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주간 기준으로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일 이렇게 채널 그 차트에다가 채널을 그려서 올려드려요. 그래서 이 하락 채널을 지난주 수요일을 기점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돌파를 하고 꾸준히 이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데 제가 최근 시장에서 느끼는 어떤 체감되는 부분은 지난 한두 달 사이, 그러니까 10월, 11월 대비해서 되게 시장의 변동폭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되게 안정적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을 정의 내릴 수 있는 어떤 포인트는 리테일 레버리지의 청산이었어요. 리테일 레버리지가 시장 상승 국면에서 꾸준히 쌓여오다가 그런 것들이 뭔가 트리거로 인해서 계속 무너져 내리고 있던 시장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로 변동성이 되게 심했었어요. 지난 두 달 동안. 근데 그런 것들이 지난달 말을 기점으로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정리가 되고 그런 레버리지가 한번 쫙 정리가 되고 올라오다 보니까 되게 안정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리테일 레버리지가 많이 쏠렸던 그런 자산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보면 되는데
아하.
첫 번째로 그 밈 스탁들을 보시면 제가 이거를 이제 밈 스탁 여러 개를 좀 합쳐가지고 만든 인덱스인데
네네.
보시면 지난주 목요일을 기점으로 하락 채널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게 고점 대비 50% 빠졌다가 다시 이제 올라와서 돌파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밈 주식은 정말 50% 빠지는군요. 한번 빠지면.
맞습니다. 평균 50% 빠졌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평균이.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하락이 마무리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금이랑 은도 사실 리테일 레버리지가 되게 많이 쏠렸던 자산이에요. 근데 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고점을 돌파를 성공을 했고요. 금도 안정적으로 전고점을 이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테크 섹터가 마지막으로 이제 리테일 청산이 일어났던 그 섹터인데, 보시면 이렇게 되게 가파른 청산이 있었어요. 이거는 거의 엔캐리급의 가파른 청산이었는데, 이거를 딛고 다시 올라와서 지난주 금요일 기점으로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 좀 또 특이했던 거는 이렇게 반등이 나왔더니 지지선이 공교롭게도 엔캐리 트레이드 때 전고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 밑으로 빠지면 좀 심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말아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이렇게 좀 리테일 레버리지가 많이 쏠렸던 자산들에서 반등이 유의미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어쨌든 청산을 지난 두 달 동안 끝내놓고 좀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푹 빠졌다가 쭉 올라와서 좀 숨 고르게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상승하려는 힘은 좀 아직 남아있는 것 같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 의 변동성도 보지만 저는 환율과 채권의 변동성도 보거든요. 환율과 채권의 변동성 역대 최저입니다.
아, 엄청 낮아졌어요.
엄청 낮아졌어요. 금리도 환율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매크로 환경이 그러니까 뭐 긍정적으로 보면 되게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안 좋게 보면 여기 폭풍 속의 전야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그만큼 어쨌든 시장의 환경은 좀 안도감을 느끼고 있다.
맞습니다.
있겠네요. 네.
지난주에 사실 수많은 자료들이 매주 나오잖아요. 그 자료들 중에서 요거는 유의미하다라는 자료들을, 그 차트를 한 3개 정도 뽑아서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너무
주간으로.
좋네요.
네. 차트 오브 더 위크. 네. 첫 번째 차트는 요겁니다. 요게 이제 그 BOA에서 공개를 하는 투자 주체별로 얼마나 주식을 사고 팔았냐라는 걸 나타내는 차트인데, 보시면 이게 정확히 지난주는 아니에요. 11월 중순인데, 이때 제가 이 차트를 보고 되게 신기하다 생각했던 이유는, 사실 2025년을 정의 내리는 가장 큰 수급 주체는 리테일들이었어요.
맞아요.
리테일 투자자들이 그 딥만 생기면 그걸 바잉하는 딥바잉의 이런 와이더 딥의 시대를 만들었었는데, 이번 11월 하락 국면에서는 되게 특이하게도 리테일은 팔았어요.
네.
근데 기관이 샀습니다. 원래 기관들은 바이더 딥을 하지 않는 수급 주체예요.
그러네요.
빠지면 팔고 오르면 사는 그런 이제 추세 추종을 하는 주체인데 미국에서는. 근데 되게 특이하게도 11월 달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딥을 샀습니다. 다.
매수 주체가 바뀐 거네요.
맞습니다. 특히 헤지펀드가 이걸 샀어요. 헤지펀드는 진짜로 추세 추종자들이거든요. 완전히. 근데 이걸 샀다는 거는 이제 시장의 환경 자체가 리테일 투자자들 때문인지는 몰라도 아예 진짜로 바이더 딥이 먹히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해요. 미국 시장이. 그래서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좀 워킹을 안 하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투자 방법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차트를 가져와 봤고.
그러네요. 변화가 있네요.
네. 두 번째 차트는 요겁니다. 미국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의 서프라이즈 비율을 나타낸 건데, 그 까만색 선이 하드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CPI, 뭐 고용 지표 이런 약간 구체적인 수치화되는 데이터를 의미를 하고, 소프트 데이터는 이제 파란색 선인데 이거는 설문조사 결과예요. 뭐 PMI라든가 아니면 뭐 경제 신뢰도 이런 설문조사 결과인데, 이게 이제 올해 5월 이후에 되게 극명하게 갈리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하드 데이터는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고 있다. 그러니까 경제는 되게 괜찮다는 거예요. 우려보다. 근데 소프트 데이터가 계속 쇼크가 나고 있다는 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제는 망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말은 K자형 경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부자들은 타격이 없어서 돈을 더 많이 쓰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자본소득과 노동소득 간의 격차가 너무 극심한 수준으로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심화되고 있다라는 차트여서 되게 좀 의미가 있겠다.
씁쓸하기도 하면서도
네, 맞습니다.
의미가 있네요. 소프트 데이터라는 게 이제 심리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다수를 이야기하는 거고,
네,
하드 데이터는 숫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총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쓰면 소비가 많이 된 것처럼 되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소수가
심리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안 좋다고 생각하니까 안 좋은 거고요.
맞습니다.
이 현상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 요거는 좀 긍정적인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미국 주식 1950년 이후부터 월별로 수익률과 상승한 확률을 나타낸 거예요. 월별 수익률이 상승한 확률. 그러니까 보면 12월이 우리 전통적인 성수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산타랠리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게 통계적으로도 어느 정도 맞는 게 12월에 상승했던 확률이 과거에 73%였어요. 근데 이게 모든 월 기준으로 봤을 때 제일 높습니다.
네.
그래서 12월에 상승한 확률이 제일 높은 달인 거예요. 이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수급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해서 그럴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12월이 가장 상승 확률이 높았던 월이라는 점에서 이번 달은 뭐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또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드리고자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자사주 매입 효과인지 어쩐지 12월에는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맞습니다. 그래서 차트는 여기까지 소개를 드리고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좀 중요한 이슈를 소개를 드리는 시간으로 넘어갈 텐데 지난주에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하면 저는 요거일 것 같아요. 그 오픈 AI가 주 초반에 코드 레드를 선언을 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정말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요건데 이 코드 레드를 선언을 하면서 한 얘기가 이제는 모든 역량을 LLM 개발에 집중을 하겠다. 아하. 그리고 다른 모든 개발들은 다 멈추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하.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구글의 제미나이 3 발표 이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네.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너무나도 구글의 부상이 만들어낸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구글 때문이다.
네, 그렇죠. 이게 제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정확히 3년 전에 똑같은 일이 한번 일어났었어요. 네, 그때랑 다른 점이 있다면 두 주체의 포지션이 달랐습니다.
입장이 바뀌었어요.
네, 맞습니다. 3년 전에 이게 2022년 12월 기사입니다. 이게 아하. 구글 경영진이 코드 레드를 선언했어요. 똑같이.
아하.
AI봇 챗 GPT의 등장으로 인해 코드 레드를 발령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구글 주가도 많이 빠졌어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우려했던 거는 이제 구글이 끝났다. 왜냐하면 검색이 AI로 대체가 된다, 이제. 그냥 챗 GPT에다가 궁금한 거 물어보면 되는데 뭐하러 구글링을 하냐? 라고 하면서 구글의 검색 기반 매출이 거의 80% 이상이기 때문에 구글이라는 회사의 비즈니스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구글이 이때 코드 레드를 발령하고 원래 이 레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이라고 하는 구글의 창업자들이에요. 이 두 사람이 원래는 되게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가
네.
이거를 이제 너무 심각해지니까 회사로 복귀까지 했어요. 이 정도로 되게 심각한 일이 일어났고 무엇보다도 되게 충격적인 결정을 했던 게 이때 구글이 그 딥마인드랑 구글 브레인이라고 하는 두 사업부를 합병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 두 사업부가 되게 떨어져서 둘 다 AI를 개발하는 사업부였는데 이거를 합병을 했는데 이 지금 와서 돌아봤을 때 이 두 회사의 합병이 신의 한 수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제미나이 3의 역전승을 만들어냈던 1등 공신이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요거를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면 구글 브레인이라고 하는 회사는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그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처음 개발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는 지금 제미나이뿐만 아니라 챗 GPT부터 해가지고 모든 AI 모델들의 시초가 되는 아키텍처예요. 그래서 이 아키텍처를 개발했던 회사가 구글 브레인인데 이 구글 브레인의 목표는 실용적인 AI, 그러니까 돈 벌 수 있는 AI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만들고 그 이후부터 계속 여러 가지 모델들을 개발해 왔던 거고 딥마인드는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알파고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알파고를 만들었던 이유는 구글한테 돈을 벌어다 주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인류를 위한 AGI를 개발하겠다, 우리는. 그러면서 인류를 위해서 모든 거를 다 개발을 전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 그러면서, 이상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의 목표가 달랐어요.
아하.
브레인은 돈 버는 거고 딥마인드는 인류였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두 회사 간에 집안 싸움이 일어났던 거예요.
아하.
그래서 뭐 TPU, GPU 이런 것도 공유도 안 하고 서로 막 가져오려고 경쟁을 하고 심지어는 둘 사이의 코드도 공유가 아예 안 됐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집안 싸움이 일어났었던 거예요. 구글 안에서 당시에. 근데 이 두 회사가 합병을 했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시장 시선이 부정적이었어요. 그거 합병하면 지금까지 아예 목표가 달랐던 회사인데 그게 잘 융화가 되겠냐.
그쵸.
물과 기름이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압도적인 효율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첫 번째로 중복 투자가 제거됐어요. 이때 그 구글 브레인은 그 팜이라고 하는 지금은 제미나이의 모태가 낸 LLM을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딥마인드는 스페로우라고 하는 또 자체 모델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이제 평행선으로 가던 이 개발 라인이 아예 제미나이로 합쳐지면서 모든 역량이 TPU, GPU, 그리고 코드 뭐 모든 역량이 제미나이로 올인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미나이 개발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수 있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시너지가 났습니다. 이 두 회사의 강점이 달랐어요. 첫 번째로 구글 브레인은 그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만들었던 것처럼 언어 모델을 엔지니어링 하는 데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강자였습니다. 그리고 구글 알파고, 그 딥마인드가 만든 알파고는 그 강화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알파고가 바둑 기보를 계속 바둑 기사들이랑 더 보면서 스스로 강화를 하잖아요. 그 강화학습을 강화학습이라는 측면에서 최강자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역량이 합쳐지면서 구글 브레인과 딥마인드가 합쳐지면서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을 넘어서 제미나이가 수학적 추론이나 뭐 코딩이나 계획 수리까지 모든 영역에서 가장 뛰어난 능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제미나이3가 이렇게 그 두 회사의 합병을 통해서 엄청나게 잘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 방이 남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이제 이 차트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이게 제미나이3가 나온 이후의 차트거든요. 보시면 제미나이가 트래픽이 올라오기는 했어요.
네네.
그리고 챗GPT도 내려가긴 했습니다, 이때. 근데 바로 회복을 했죠. 이렇게 트래픽이, 챗GPT 트래픽이 안 꺾이는 이유가 결국에는 무료 유저들 때문이거든요. 챗GPT의 유료 전환율이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챗GPT를 쓰는 전체 인원 중에 5%밖에 돈을 안 낸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데 무료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이 아마 제미나이도 무료로 쓰고 계실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제미나이를 무료로 쓰고 계시면 사실 지금 나온 제미나이3의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가 없어요. 프로 모델에서만 제미나이3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무료 모델에서는 여전히 2.5 플래시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챗GPT를 무료로 쓰시는 유저들 입장에서는 제미나이3가 나왔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고 하는 생각이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옮기실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런데 지금 그거를 이제 옮길 수 있을 만한 요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미나이 3.0 플래시가 곧 출시가 될 거예요. 보통 그 프로 모델이 출시되고 나서 한 1, 2개월 이후에 그 플래시 모델이 출시가 되거든요. 플래시 모델이 아마도 제 생각에는 1월 CES 전으로 출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플래시 모델은 우리가 그 프로 모델 지금 쓰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질문 입력하고 나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20초 정도. 근데 이 플래시 모델은 보통 이제 입력하면 바로 대답이 나오는 그래서 실시간성이 되게 좀 뛰어나고 그리고 일단은 성능 자체가 지금 그 제미나이 3.0 프로 모델이 이미 그 뭐냐 챗GPT의 그 프로 모델 그러니까 30만원짜리 모델을 성능을 제꼈어요. 그래서 이미 그 성능 격차가 엄청나게 심한 상황에서 지금 3.0 플래시 모델이 나오면 이 플래시 모델은 지금 여러 가지 루머들이 있는데 이미 그 제미나이 2.5 프로 모델을 초월한 성능과 비용 효율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2.5 때 우리가 3만 원씩 내고 쓰던 그 성능을 지금은 무료로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플래시 모델에서. 그리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TPU 버전 7,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아이언우드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저비용 AGI급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 순다르 피차이 CEO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제미나이 3.0 플래시가 출시가 되면 이거는 현존하는 최고의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개발자들이 더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이 3.0 플래시 모델이 나오는 게 AI 산업에서도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줄 것 같아요. 이미 제미나이 3만 원짜리 3.0 프로 모델은 오픈 AI의 가장 비싼 30만 원짜리 모델을 제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 유료 구독자들 뿐만 아니라 챗GPT를 무료로 쓰고 있는 구독자들조차 3.0 플래시를 이용을 하면 더 이상 챗GPT를 쓸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모델별로 공짜로 쓸 수 있는 게 있고요. 3만원짜리가 있고요. 30만원짜리가 있어요. 이게 오픈 AI도 있고 구글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구글의 3만원짜리가 오픈 AI 챗GPT의 30만원짜리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더 좋아요.
네.
둘 다 쓰고 있거든요.
아, 쓰고 계세요? 아,
저희 회사 계정으로 30만원짜리 쓰고 있고,
네.
3만원짜리 쓰고 있는데, 네. 이번 주말 내내 이거 썼어요. 이번 주말 내내. 그래서 충격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30만원짜리가 아니고 공짜가 되는 게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거고.
그렇죠.
이 공짜가 3만원짜리보다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라서. 네.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거 돈 내고 쓰는 사람도 일로 넘어올 수 있을 정도가 된다는 거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공짜로 쓰는 사람은 넘어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럴 수 있는 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요게 더 이상 못 올라가게 만드는 시점이 올 수도 있다.
올 수도 있다. 네. 그 위기를 이제 그 느꼈겠죠.
네, 맞습니다. 오픈 AI가.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이 프로가 나온 게 되게 충격적이었던 이유가 그 챗GPT 그 프로 모델, 그러니까 30만 원짜리 모델, 그러니까 챗GPT 오픈 AI의 매출원을 이 프로가 타격을 했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료 가입자들을 뺏어옴으로써 더 이상 오픈 AI가 매출을 벌어들이기 힘든 구조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제미나이 3.0 프로가 중요했는데 이 플래시가 중요한 이유는 사실 플래시는 무료 구독자들을 땡겨오는 거기 때문에 오픈 AI 입장에서는 잃는 돈은 없어요, 사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매출액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 이유가 요거 때문입니다. 이게 맞아요. 이제 오픈 AI가 지금 현금 소각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시 버닝 머신이라는 건데 이게 매출액이 아무리 늘어나도 너무 쓰는 비용이 많아서 계속 적자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OpenAI는 2030년까지도 계속 돈을 땡겨야 된다, 시장에서. 근데 OpenAI는 실적이 없죠. 실적이 없으니까 PER로 밸류에이션을 해서 막 벤처 투자를 받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PER이 아니죠.
네. 네. OpenAI가 벤처 투자자들한테 그리고 투자자들한테 제시해줘야 되는 거는 희망이에요, 지금. 미래에는 돈을 벌 수 있어요, 우리. 지금은 돈을 못 벌지만 나중에는 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라는 희망을 제시해줘야 되는데 그 희망의 근거가 되는 게 트래픽입니다. 트래픽이 늘어야지 결국에는 나중에도 이 트래픽을 이용해서 뭐든지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데 이 트래픽을 뺏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료 유저들을 뺏긴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매출을 뺏기는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죠. 오픈 AI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을 뺏기는 거기 때문에 이 트래픽이 뺏긴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 보면은 옛날에는 우리가 자금 조달이 끊긴다 이런 거는 은행에서 돈 못 빌려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 이게 그거예요.
맞습니다.
이거 네. 이거 안 되면 돈 못 빌려서 이제
사업을 못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트래픽이.
맞아요. 네. 요거 말고도 이 플래시 모델은 오픈 AI한테 재앙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구글이 지금 맨날 계속 얘기를 루머가 나오고 있는 게 안드로이드 16이랑 이게 오타가 났는데 픽셀폰에 플래시 모델을 기본으로 탑재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의미하는 바가 크거든요. 이 픽셀폰 이번에 나온 픽셀 10 같은 경우에는 텐서 G5라고 하는 칩셋을 사용을 했어요. 이게 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이전까지 픽셀 9까지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를 이용을 해서 그 NPU를 탑재를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 픽셀 10부터는 TSMC 3나노 공정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NPU 성능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픽셀폰에서는 플래시급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안에서 양자화 기술을 이용을 해서 전력 소모가 없이도 로컬로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온디바이스 AI가 가능해진다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온디바이스 AI가 이제 안드로이드 16이랑 픽셀폰에서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플래시 모델을 이용을 해서. 플래시 모델이 프로 모델보다 훨씬 더 가볍고 빠르기 때문에.
네. 온 디바이스 AI. 이거 네. 오랜만에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한동안 안 들리다가.
사실은 온 디바이스 AI가 힘들었던 이유가 우리가 AI 모델을 구동을 하려면 되게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고 그 맞아요. 데이터들은 클라우드에서 보통 많이 끌어오거든요. 왜냐하면 핸드폰에 그걸 데이터를 다 돌리려면 너무너무 무거워요. 그렇죠. 이 배터리도 너무 빨리 닳고 메모리도 부족합니다. 근데 이거를 가능할 수 있는 NPU를 이번 픽셀폰부터 탑재를 했다는 거예요.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앱 이렇게 생긴 앱을 켜야지만 작동이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다른 앱의 정보를 보려면 캡처를 해서 그걸 올리거나 아니면 복사 붙여넣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제미나이 그 3.0 플래시가 안드로이드 16에 그냥 탑재가 돼버리면 안드로이드 폰을 쓰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화면의 모든 거를 지금 제미나이가 보고 볼 수가 있게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죠. 저랑 대표님이랑 카톡을 하다가 대표님이 주말에 이런 식당 갔는데 맛있더라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걸 제미나이가 보고 있다가 이 식당 혹시 네이버 예약해드릴까요? 이렇게만 제가 확인만 누르면 네이버 예약으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 온디바이스 AI가. 인터넷 접속 없이도. 이게 0.1초 만에 가능해진다는 거고 이거는 추론으로 바탕으로 해서 안드로이드 OS단에서 접근 권한이랑 실시간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 앱을 접속해서 막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이런 거랑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사실.
모든 것에 그 뭐가 더 좋아 뭐 이런 거 따질 때 되게 중요한 것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OS거든요.
맞습니다. 네.
OS가 똑똑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사실 이거는 엄청 큰 이슈네요.
그렇죠.
네. 네. 이거 잠깐 여담이지만 지난 주말 동안에 이슈가 많이 됐던 게 2000년 초반, 그러니까 2010년 초반이죠. 아이폰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영상이 막 돌아다니고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이폰이 새로 나와서 좋긴 한데 뭐 장점은 OS란 뭔지 모르겠지만 OS가 장점이야. 근데 단점이 있어. 뭐냐면은 아유, 저기, 배터리를 꼈다 꼈다 못해. 그래가지고, 문제가 있어.
아, 배터리를.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DMB 못 봐.
DMB.
못 봐. 에이, 별로야.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모든 잡다구레 한 그런 단점? 아이고, 다 필요 없이 OS가.
그쵸.
모든 걸 끝장 내버렸잖아요.
맞습니다.
나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약간 좀 소름이 돋네요. 안드로이드의 OS가, 제미나이 때문에 더 똑똑해진다는 거잖아요.
그쵸.
네.
안드로이드를 제가 설명드렸는데, iOS도 주목을 하셔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애플이랑 구글이랑 지금 계속 미럴 관계가 엄청 견고해지고 있어요.
맞아요.
거의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주 단위로 중요한 뉴스들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제일 최근에 나왔던 게 이 애플이 구글이랑 이제 1빌리언 달러 딜을 체결을 하기에 임박했다. 시리의 그 제미나이를 쓰기 위해서 이런 건데 이렇게 애플이랑 구글의 관계가 견고해질수록 챗GPT는 설 자리가 잃어갑니다. 아하. 일단 안드로이드에서 구글을 이길 수가 없고 애플에서도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피지컬 AI 시대로 넘어가기 전까지 메인 디바이스는 여전히 스마트폰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미나이가 이렇게 애플로 침투하고 안드로이드로 침투를 하면 오픈 AI한테는 재앙이 됩니다.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그 AI 모델 사용 비용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구글은 사용자 핸드폰의 배터리와 NPU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온디바이스 AI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글이 뭔가 제미나이를 유저가 이용한다고 했을 때 부담하는 서버 비용이 없어요. 영원입니다, 영원. 근데 오픈 AI는 자체적으로 핸드폰을 만들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오라클의 클라우드를 사용자가 질문을 할 때마다 매번 접속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질문 이꼴 비용인 구조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을 그러니까 사용자가 많이 사용할수록 오픈 AI는 훨씬 더 큰 부담을 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거를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환경 자체도 구현하기가 훨씬 어려워요. 오픈 AI가.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뭐 카톡이나 네이버 예약 이런 유저 정보 접근을 위해서 오픈 AI한테 혹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오라클 클라우드에 그런 유저 정보를 보내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유저가 OK를 해야 돼요. 이거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구글은 이미 그 스마트폰 안에서만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측면 때문에 오픈 AI가 훨씬 더 뒤지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인데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번 주에 오라클이라고 하는 구원투수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뭔가요? 이건 어떻게 만든 거예요?
이것도 제미나이로 만든 건데
네.
구의 말, 투아웃 말루예요. 지금 팀 오픈 AI가 지고 있습니다.
역전당했어요, 잠깐.
네. 요거를 이제 구글의 쐐기포를 막기 위해서 오픈의 오라클이라고 하는 구원투수가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네, 네.
이번 주 수요일 장 끝나고 오라클의 실적 발표를 합니다.
이번 주가 되게 중요한 게 오라클의 실적도 있고 네. 그 전후로 해가지고 아마 오픈 AI가 새로운 모델을 발표한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또 브로드컴 실적 발표.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완전 대전이에요. 이게 이번 주에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정말. 네.
진짜 반격의 반격의 반격. 오라클 실적 발표에서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될 거를 제가 몇 가지 짚어드리면, 첫 번째로는 그 클라우드 매출 성장률이 중요해요. 특히 이제 성장률이 가속화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지난 분기 매출 성장률이 40%였어요. 근데 네. 이것보다 더 가속화가 돼야 돼요.
아하.
그러면서 AI 수요 폭발로 인해서 성장세가 더 가속화됐다라는 멘트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오픈 AI 진영에서 그쵸. 토큰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방증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지난 분기 실적 발표에서 되게 그 화두가 됐던 게 RPO인데, 그러니까 수주 잔고인데, 이 수주 잔고 증가 중에서도 오픈 AI 외의 RPO 증가가 필요합니다. 지난주 초반에 엔비디아가 컨퍼런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CFO가. 우리 오픈 AI 없어도 루빈 지금 받아놓은 주문량이 이미 500빌리언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오르기로 했었거든요. 오픈 AI 진영임에도 불구하고 오픈 AI 없이도 너네는 강력하구나. 왜냐하면 지금 가장 화두가 되는 게 너네 다 어차피 순환차용주 아니냐.
그렇죠.
이거 한번 무너지면 그거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인데 그거 없어도 우리 괜찮아 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픈 AI 향 외의 RPO 증가가 필요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캐펙스 가이던스가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오픈 AI 진영이 아직까지 우리 돈 쓸 수 있어 라는 거를 증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번 오라클 실적 발표에서 뭔가를 얘기를 했는데 그게 오픈 AI 진영에 확 힘을 실어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증명하는 걸 넘어서 반격이 될 수 있으려면 이런 서프라이즈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세계 최대 규모의 슈퍼컴퓨터 가동이 시작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오픈 AI한테 가장 필요한 컴퓨팅 파워를 충족시킬 수 있는 초대형 AI 클러스트가 예정보다 빠르게 가동을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으면 이거는 오픈 AI 진영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희망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스타게이트가 아직 이제 출발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AI 클러스터가 출발을 했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시장에 던져주면
네.
그거는 또 다른 반격의 서막일 수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로 구글 TPU보다 싸고 빠르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GPU로는 당연히 원가 측면에서는 경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게 아니라 추론에서 네트워킹 기술을 이용을 해서 구글 대비 뛰어난 추론 비용 효율성을 달성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오라클이 또 네트워킹 기술이 좋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해주면 이거는 서프라이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소버렌 AI 수요. 그러니까 지금 구글은 명확하게 B2C를 타겟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픈 AI는 지금 이미 소버렌 AI를 통해서 앞서고 있는 B2G 시장을 확실하게
B2G,
확보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소버렌 AI가
이제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시면 아, B2C에서는 조금 뒤지고 있지만 그래도 B2G가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갈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좀 알 수 있게 돼요. 시장 참가자들이.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제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번 주 그 위클리 제목을 반격이라고 달았던 이유는 지금 시장에서 두 가지 층의 반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0월, 11월에 이 하락 국면, 시장 하락 국면은 레버리지 청산이 만들어냈던 하락 국면이었어요. 이 레버리지가 깔끔하게 청산되고 나서 이제 시장은 강한 반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격이 어떻게 될지를 좀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AI 진영에서 반격의 반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구글이 코드 레드를 먹이면서 반격을 한번 했죠. 그리고 오픈 AI가 내일 바로 반격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라클이 또 반격을 이어갈지를 또 보여줄 것 같고, 그 다음날에 또 브로드컴이 어떻게 또 그거에 대해서 반격을 할지. 그쵸. 이렇게 계속해서 반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허. 이런 반격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지금 시장을 해석하실 수 있으면 좀 더 좀 명확하게 시장 흐름을 파악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네.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보면 시장이 오르냐 빠지냐 그러면 황소와 곰의 이제 다툼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다툼 못지않게 지금 올해 이번 주 특히 중요한 건 구글과 오픈 AI의 네. 대전입니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픈 AI가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시장이 좀 더 오래 가죠. 우리는 늘 연수님이 강조하는 이 책에서도 강조하는 게 리바이스, 리바이스 찾아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리바이스가 잘하려면은 계속 싸워야 돼요.
골드러시가 계속 이어져야죠.
골드러시가 계속 이어져야 네. 되거든요. 근데 이어질 수 있을지 없을지 좀 네.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오픈 AI 샘 알트만의 선전을 기대하고 네. 또 고글이 또 앞으로 만들어갈 미래를 또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